지금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왔는데요.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하면 이민 생활을 생각하게 해요. 이민 생활 여러분 몇 년도에 미국에 오셨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민을 오게 되셨는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직접 오신 분도 계시고 멕시코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 밑에 남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다 다른 모습으로 왔어요. 미국에 오신 지 저희 교회에 제가 틀리지 않으면 제일 오래되신 분이 60년이 넘으신 것 같아요. 약 한 62년 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957년에 미국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아주 최근에 미국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 똑같이 적용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죄송하지만 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85년도 1월 달에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 딱 도착을 했을 때에 저희 장모님이 저는 이제 결혼해서 얹혀서 왔어요. 아내에게 얹혀서 왔기 때문에 얹혀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왔더니 이제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국도 지금은 먹거리가 굉장히 발달하고 많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바나나가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딱 왔는데요. 세상에 부엌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그냥. 낱개로 뜯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바나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또 그것만 있어요. 갈비. 그때는 LA 갈비라는 말도 저는 잘 몰랐을 때인데요. 지금은 한국에 가도 서울에 가도 LA 갈비 있는데 그걸 왜 LA 갈비라고 부르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왔더니 갈비가 있고요. 그것도 그냥 부엌에서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주는 갈비가 아니라 뒤에서 숯불 켜가지고 거기다가 구워주는 그 갈비.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 3일밤 정도 자고 나면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냥 멋있게 목회도 하고 저 같으면 이제 목회를 하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니까 저희 집 앞에 옛날에 젬코라고 하는 그냥 그 스토어 있었어요. 백화점 같은 젬코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한다면 뭐 타겟 같은 그런데요. 하나님 그냥 작지만 저 건물을 주시면 교회로 해서 그냥 아담한 교회 성도 한 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젬코를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마치 여리고성 돌기하듯이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한 시간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허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오래 가기도 하고 실제로 현실로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 꿈꿔왔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흑인에게 그 권총 강도를 당해보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거를 다 겪어봤으니까 이건 미국도 사람 사는 하여튼 거기까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편안했던 모습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갔고 거기에서 터전을 잡았습니다. 총리로서 터전을 잡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또 형제들이 다 살아있는 것을 보고 듣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애굽 땅에서 같이 사는데 야곱이 갈까 말까 멈칫했을 때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거기서 죽을 텐데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주게 될 것이고 너는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셔서 요셉을 포함한 몇 명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가 하면 70명이 이민을 갑니다. 근데 요셉이 정말 좋은 땅을 준비해 놨어요. 소위 말하는 이집트의 그 삼각주 그 변에 정말 목초지가 많은 곳에서 짐승을 키우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살게 하다 보니까 이민으로 따지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안한 생활. 그런데 하나를 잊고 있었어요. 하나를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을 어쩌면 잊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23절 앞에 자막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얼른 주세요. 예. 제가 가서 읽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5장 6절에서는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다음에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의 후손들이 아직 아들도 낳기도 전이에요. 근데 너의 후손들이 이 다음에 남의 나라가 갖고 나그네 생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 생활, 그냥 이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남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15장에서 너희가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400년 동안에 남을 섬기면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 과정이 민족을 이루는 마치 콩나물 시루와 같고 모내기 하기 직전에 있는 모판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헷갈려야 돼요. 야곱도 헷갈렸을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아들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은 아 새로운 곳에서 우리 사는구나.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는데 애굽 땅에 오니까 우리 요셉 때문에 먹을 게 풍성하구나. 바나나도 많이 있구나. 갈비도 많이 먹겠구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거는 저의 온전히 추측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조금은 불편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자, 여기서 왜 헷갈려야 되는가 하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머물면서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보면 절망 아닙니까? 대를 이어서 지금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슬레이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앞에 딱 보이는 것만을 놓고 생각하면 절망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이 있잖아요.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서 나가게 하겠다. 네가 죽기는 애굽 땅에서 죽을 거야. 이집트에서 죽지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야곱은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그래서 그의 장례식은 죽기는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장례식은 가나안 땅에서 하고 그 모습을 보았던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맨 마지막 날 하게 되겠지만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만 보아도 그들의 생각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바나나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갈비를 아무리 많이 먹고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최소한 두 사람은 마음이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소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다시 비교할게요. 중요해서 그래요. 한편에는 어떻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이 일제강점기에 그 어려운 일 300년도 안 됐는데 100년도 안 됐던 그 강점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400년을 종살이를 해야 된다. 절망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서 있는 거예요. 절망과 약속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절망을 먼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눈앞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굴곡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끊어버리시려고 400년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간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장부터 오늘 읽은 말씀부터 쭉 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일이 축복해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축복기도가 단순한 축복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손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아니라 이 아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에게서 들으라고 했는가 하면, 무엇을 듣는가 하면 앞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1절에 있는데 1절 끝에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작은 결론과 작은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앞에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고 약속되어지지 않아요. 미래가 캄캄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은 다 끊겨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지금 캄캄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할 설교의 핵심이지만 구원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늘은 인간의 탁월함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는 소망이고요. 다음 주에는 인간의 힘에서 발견되지 않는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세 번째 주의할 것 유다의 자손에게 있고요. 네 번째 주의할 것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의 안 좋은 모습,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실패한 모습이고 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누군가 하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장남이에요. 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데 아내는 누구였죠? 레아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였어요. 그렇죠? 레아와 라헬은 자매였고 빌하와 실바는 이제 첩이었으니까 빼고 일단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자매였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죠. 동생인 라헬을 더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장인 되는 라반에게, 외삼촌이죠, 라반에게 내가 7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딸을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첫날 밤에 사기 맞았다. 그래갖고 라헬과 결혼을 안 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됐죠? 레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설교를 해서 참 그런데 우리 남자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내가 사기당해서 결혼한 아내예요. 그 아내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다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내가 미우니까 아들까지 미워할까요? 요건 또 다른 얘기죠. 오늘날은 좀 덜한데 옛날에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은 이 우리 아버님들, 할아버님들께서 밖에 나가서 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의 정실, 나의 진짜 아내에게서 나온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아이라면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장자였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무슨 그냥 노비하고 해갖고 애기 낳고 하는 것은 좀 다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장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적어도 3500년, 3800년, 거의 4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야곱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르우벤에게 믿을 수밖에 없고 르우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명할까요? 왜 그랬는지. 야곱이 결혼하러 갈 때 정정당당하게 그 집에 찾아가서 결혼한 게 아니죠. 집에서 도망갔죠.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형으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사기치고 도망가서 외삼촌의 집에 갔고 외삼촌의 집에를 갔는데 불안한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 내가 이제 기력이 있구나, 내가 이제 생식력이 있구나,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안도감과 그리고 가정을 꾸렸다라고 하는 마음의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 안도감과 편안함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큰아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야곱에게 있어서 큰아들은 자긍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라는가 하면 야곱의 직접 이야기예요. 3절에 그를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장남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르우벤은 유약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를 확정을 짓고 장남이면 이끌고 가야 돼요. 옛날에 장남이라고 하면 아버지예요. 동생들에게 있어서 맏형, 큰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예요. 오늘날에는 큰아들이 아버지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큰아들은 누가 큰아들인 줄 아세요? 돈 많은 아들. 돈 많은 아들이 큰 아들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동생들이 형의 이야기라면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형들이 그때 르우벤이 건들지 말아라. 팔지 말자. 그런데 형이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사이 못 참고 동생들이 팔아버렸죠. 형의 이야기가 묵사발되고 있어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34장에 가면 레아로부터 태어난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가 옆에 있는 족속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라 라고 하면서 책임지는 방법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례를 받고 오늘날처럼 수술 도구가 좋은 거 아니에요. 돌칼로 할례를 받고 다 아파서 누워져 있는 그때에 보복하러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열두 오빠들 중에 열두 그 남자 형제들 중에 두 사람이 가는데요. 그게 누군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근데 디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레아입니다. 그러면 레아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그러면 르우벤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 물론 살해하는 거는 잘못이에요. 학살은 잘못이에요. 그래도 르우벤이 야 우리 이렇게 이러고 있을 수 없다.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형이 이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하러 갈 때 형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형을 초청했어야 되는데 형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 형 데리고 가면 이게 다 파토나니까.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서 형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형의 기세가 또 깎였어요. 체면이 구겨졌어요. 한 번 또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양식을 구하러 두 번째로 내려갈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내려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놓치를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나타나서 아버지, 나 믿고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그런 마음으로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유다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정도로 르우벤은 신뢰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야곱은 라곱을 긍지 자긍스럽게 생각했고 자기의 신념이었고 자기의 기력이었고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훗날에 돌이켜서 보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루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루벤의 장래를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람에게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어떤 독특한 재주가 있고 아니면 재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문적인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를 생각해 놓으면 어디 나가서도 나는 복에 치켜들고 살 것 같고 어깨에 힘줘도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에 있는 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하겠네. 후렴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소망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탁월함, 지혜, 똑똑한 것, 직업, 돈, 자동차, 집, 자식, 부모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죽음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야곱도 독특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잔머리가 얼마나 잘 도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극복하는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특별히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모습 보세요.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놀 거예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이거 안 놀 거예요. 그냥 끈질기게 매어 달렸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떠나기 직전에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 머리 굴리는 거 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어요. 창세기 49장에서부터 50장 3절까지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장례식에 관해서 나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었고 야곱이 죽었을 때의 요셉의 지위가 뭐예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창한 장례식을 치르는데 야곱을 뭐 시신의 향을 놓고 이러는 건데요. 이거를 쉽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결례와 그 습관대로 야곱을 그냥 미라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먼 길을 장례 행렬을 따라서 가서 가나안에 장례식을 했어요. 자, 미기라로 했더니 야곱이 천년 후에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절대로 안 일어났다. 북한의 부자가 위원장이라고 지내셨던 두 분의 부자가 유리관에 누워 계시지요. 북녘당에. 그 유리관에 누워 있으면 한 100년 있으면 벌떡 일어납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그 두 분의 관 앞에 가서 울면서 여기 계시니까 시신이라도 여기 계시니까 아니 여기서 누워 계시니까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분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그 죽은 자들에게 소망을 정말로 갖고 있을까요? 이용은 하지만 소망은 없지요. 한국에 있는 어느 이단은 이미 죽은 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분이 분명히 다시 살아날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이단들이 수두룩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 메시아가 고난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죽으셨지만 예수께서 성경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라들이 천년 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 물론 성경에서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그거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열 손가락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 열 손가락을 내놓고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앞으로 200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재림이 아직 안 된다면 200년 지나서까지 살아계실 분 여기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왜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다 죽어요. 공수래 공수거. 어떤 미국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관에다가 내가 죽게 되면 내가 들어갈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달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게 해달라.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없어요. 자식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여기 의사분도 계시지만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오는 죽음을 견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소망을 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소망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어느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 번 속았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잘 될 줄로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야곱이 탁월했어요. 탁월했지만 탁월했던 야곱에게도 소망이 없었던 것은 죽었고요. 루벤이 탁월했던 장자였습니다. 장자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의 이야기, 나머지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얻습니다. 다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